B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흥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서 새로운 미북 순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미국 사이에 세 차례 순회 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됐었지만 미국은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1년 전에 납포한 우크라이나 선박 3척을 오늘 반환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양경비대는 지난해 11월 25일 흑해와 아조프해를 잇는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경비정 2척과 예인선 1척을 납포했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강제 병합한 크리미아 반도와 가깝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납포된 해군 함정들이 해협 통과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납포 과정에서 러시아 해양경비대 함정이 총을 쐈고 우크라이나 승조원 24명이 함께 납포됐습니다. 납포됐던 승조원들은 10개월 동안 구금돼 있다 송환됐습니다. 홍콩 시위대와 경찰이 이공대학에서 어제와 오늘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이공대를 포위했고 학생들은 학교를 빠져나가기 위해 돌과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이에 최루탄과 고무탄을 쏜 경찰은 많은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홍콩 이공대는 홍콩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국립명문대학입니다. 현재 학교 안에는 시위대 약 1,000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홍콩 이공대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고 현지 언론들은 이곳 시위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내 초중고등학교가 오늘에 이어 내일도 문을 닫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프레즈노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저녁 6시경 집 뒷마당에서 많은 사람이 미식축구 경기를 보고 있을 때 누군가 들어와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명이 총에 맞았고 다친 사람 6명 가운데 5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레즈노 경찰은 주민들 증언과 주변 감시 카메라를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도 지난 16일 가장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14일에는 산타클라리타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진 바 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스테파니 그리셈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인들의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며 미국은 시위대에 가해진 치명적 무력과 심각한 통신 제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는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은행과 상점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 시위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어제 연설에서 시위대를 폭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 반정부 시위가 반혁명이라면서 국민이 아닌 폭도들이 태엽과 방화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사임해 과도정부가 출범한 볼리비아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어제 수도 라파지에 식량과 연료를 공수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수도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막아 생필품 반입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최근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자 지난 10일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계속해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시위로 적어도 2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잔인의 야네스 볼리비아 임시 대통령은 서둘러서 투명한 대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추가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대부분 북한과의 외교를 선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방식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북한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강도와 함경북도 북부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 15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와 추가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돼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추가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곧 만나자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언급한 건 지난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 개라고 부른 사실을 언급한 한 텔레비전 진행자의 트위터 글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미스터 체어맨,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며 사실상 김 위원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활기 없고 매우 느릴 수 있지만 미친 개는 아니라며 그는 사실 어느 정도 그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라며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만나자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공식 발표한 지 10시간 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북 양측이 실무협상을 통한 진전을 거쳐서 추가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긍정평가하면서도 대화 재개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새로운 조미 순회 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면서도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계관 고문은 미북 양측이 지난해 6월 이후 세 차례 정상회담 등 협상을 진행했지만 조미 관계에서 별로 나아진 것은 없다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 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은 이어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 이름의 담화를 통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한 연합훈련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해 조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이 훈련 연기를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화 복귀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은 특히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이름의 담화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나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을 부차적 문제로 돌리면서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요구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나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반도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벗어나 실무 협상 재개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중 2차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결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 협상 이후 또다시 지속되어 온 미국과 북한의 교착 국면이 지난 14일 북한의 담화를 계기로 대화 재개 쪽으로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의 북측 수석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밤 9시 30분께 담화를 내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재상국을 통해 12월 중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12월 중 2차 실무협상을 열자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입니다.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측도 그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던진 거고 북한도 다시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실무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하거든요.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위해 계획된 미한 군사훈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서 북한은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연합 공중훈련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한 연례 안보회의 참석차 서울로 가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용기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미한 연합 훈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입니다.
We will adjust our exercise posture either more or less depending on what diplomacy may require.
그러자 북한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은 14일 담화를 내고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조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위원장은 또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믿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2차 실무협상이 12월에 열릴 수 있지만 타결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내리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던 지난번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을 감안하면 2차 협상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 should be optimistic that any new meeting will
2차 실무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것은 최대 쟁점인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미북 간에 여전히 커다란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과 비밀 핵시설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대급부로 종전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대북안전보장,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조건으로 석탄과 섬유 수출 등 대북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보상책을 미국이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의 보상이 없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미한 군사훈련 중지, 한국 내 첨단 무기 배치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제재 해제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김명길 대사의 성명도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타산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말해 북한의 1순위 관심사가 제재 해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영변 핵설과 비밀 핵설 폐기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반출 또는 폐기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입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의 핵심 내용은 자신들의 핵 능력 중에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고 제재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용하는 그런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협상에 끌려가면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금강산 관광 허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we've said, okay, what if we put this on the table? What are you willing to put on the table? And
probably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미북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전망입니다. 하나는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돼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나 모종의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차로 영변 핵폐기와 핵활동, 미사일 발사 동결에 합의하는 겁니다. 이 경우 검증과 폐기는 일단 영변에 국한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검증과 폐기는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부분적인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북 3차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말했습니다.
12월 초나 중순에 실무 협상을 개최하게 되면 그것에 기초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내년 초 1월이나 2월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다른 경우는 미북 실무 협상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켄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Mor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maybe even another SLBM test. They'll work their way up.
또 북한은 미국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 수뇌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대부분 북한과의 외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 입장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평화행동이 한반도 등 주요 대외정책에 대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10명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북한과의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방식에 대해선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략과 과정, 능숙한 리더십이 결여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비판적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신중한 대북 외교를 주장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북한 지도자들은 세대에 걸쳐 약속을 어겨왔다며 미국은 인내심과 경험,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외교적 과정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단순한 악수가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런 의원과 지지율을 앞다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평화행동 측은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특히 평화협정은 미국과 영내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평화운동단체들이 촉구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에 힘을 보태는 후보로 평가됐습니다. 최근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중 1위를 차지하며 다크호스로 떠오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티지지 시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없이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제로섬 방식으로는 한반도 외교가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양측이 평화 보장을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부티지지 시장은 인식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평가했습니다. 부티지지 시장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켜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하는 접근 방식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다만 부티지지 시장은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돌리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비난하면서도 평화 과정에 대한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은 핵무기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은 늘 좋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엔 초점과 목표 혹은 경로가 결여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부처 의원은 또 제재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제재를 높이고 김정은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계획과 준비, 사전 숙고가 결여됐다며 미국은 얻은 거 없이 북한에 큰 양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행동은 부커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심사숙고된 전략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는 선에서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타이완계 기업인 앤드류 양 후보와 툴시 가바드 하원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북 관여를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양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한반도의 정치 환경을 개선하고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북 관여는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조건 없는 대북 관여를 지지하며 미국의 오랜 개입주의 역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원인이고 북한이 여기에 매달리게 한 것으로 생각하는 후보로 평가됐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또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장관은 적국과 만나 대화할 의사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본질이 결여된 쇼에 불과하며 독재자의 적법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북한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으로 시사하는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방영하자 북한은 최고 전원 모독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망발을 했다는 겁니다. 통신은 최고 전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간의 초보적인 채무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비난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의 대선 홍보 영상이 발단이 됐습니다. 바이든 후보 선거 캠프는 최근 30초 분량의 영상 홍보물을 제작해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Our world set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are praised, our allies.
종잡을 수 없고 불안정한 대통령 때문에 세계는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독재자와 폭군들이 칭송받고 동맹들은 밀쳐졌다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특히 폭군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을 내보내며 김 위원장을 폭군으로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북한의 적나라한 비난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선거 캠프는 15일 성명을 통해 독재자 김정은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러브레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중간선거 유세에서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며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바이든 전 부통령과 북한의 설전은 이번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5월 유세에서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고 반문하는 등 김 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에 비유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 발언 이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절대로 용서치 않고 끝까지 개선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으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을 한국에 촉구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하고 일본과 협력해 이 협정을 갱신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협정이 그들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협정 종료는 경쟁국들에게만 이롭고 영내 안보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미한 안보협의 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한일 양국이 이견을 좁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한일 갈등은 한국과 일본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와 영내 안보 증대를 위해 두 나라 간 갈등 해결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효과적이려면 미국 측도 우리의 공약에 대한 신뢰할 만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그런 능력은 미군의 태세를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이익보단 재정적 기여에 대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최근 정책 결정으로 인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은 VOA에 다른 나라들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순 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완전히 분리된 정책을 갖고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미국의 국가안보 장치를 운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50억 달러 가까운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갖가지 근거를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을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느닷없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은 대통령을 설득해 금액을 47억 달러로 낮췄지만 한국의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새로 청구할 산더미 같은 내역에는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부터 준비태세와 관련된 비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연합훈련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에는 한반도에 항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전략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당국자들은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따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궁지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사안에 대해 많이 우려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협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은 백악관으로부터 정해져 내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금액이 유사시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갔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미국과 한국 양측이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청이 한국에 잘 통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미국의 요구가 지나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양보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청한 미국에 대해 한국 내 강한 반발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통일부사나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한국인의 96%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더 많은 방위비 분담에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올해 말까지 증액된 금액으로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들이 안보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담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과 같은 부자 나라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미군 병력을 철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혼자 수십억 달러를 부담할 순 없다는 겁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한 일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비용을 내기로 한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계속 표출됐고 급기야 지난 8월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분담금은 8억 3천 달러, 올해는 9억 2천 달러였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토지와 인력 제공, 각종 수수료 감면의 지원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훨씬 높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독일보다 분담금 비중이 더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 측에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상당한 증액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미한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realistic to have a negotiation about how much South Korea pays for our presence in South Korea. And perhaps a 10 or 20% increase in that kind of support.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에 대해 협상하는 건 현실적이며 10에서 20% 정도 증가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적절하고 바람직한 수준이란 겁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의 이런 지적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500% 인상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규모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동맹국의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 이익을 내겠다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 signals that there's trouble amongst the allies and the countries defending against North Korea. It enables North Korea and China to drive a wedge between
미국의 요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동맹과 해외 주둔 전략에 반하는 것이며 동맹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다음 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토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다음 달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가 다음 달 10일 안보리 회의 개최를 원하고 있다는 전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BOA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그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올해는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난 2014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고 표결을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4년 연속 안보리에서 표결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해왔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안보리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에 미북 정상회담 등 외교적 노력과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만큼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es, we should press them for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but human rights shouldn't be ignored.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해야 하지만 인권 또한 무시돼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새로운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안보 군사 이슈를 또 중요시 거론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말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과 기관 3곳을 인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 we haven't noticed any progress on human rights, so we keep.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는 북한 인권에 관한 어떤 진전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관행을 지적하며 계속 압박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지난 6월 BOA에 그런 지적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BOA Washington.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홍콩 경찰이 대학교를 점령한 시위대와 정면 충돌하면서 홍콩 시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유류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고요.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것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홍콩부터 가볼까요? 홍콩 사태가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콩의 명문대학인 홍콩이공대학교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찰 당국은 학교 주변을 포위하고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일부 경찰 병력은 캠퍼스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그 학교 안에 시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겁니까?
언론사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약 600명에서 한 700명 정도의 시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시위대는 지난 며칠간 이공대를 거점으로 삼고 이 진입로에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해놓고 시위를 벌였는데요.
네.
하지만 당국이 포위작전을 펼치자 막다른 길에 몰린 일부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이공대 안에 있는 시위자들 중에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18일 오전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때를 지어서 학교 정문 쪽으로 돌진했는데요.
네.
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에게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발사하자 다시 교정 안으로 들어갔고요.
네.
일부 시위대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예. 이날 오후에도 일부 시위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보내오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게 전쟁터와 어떻게 다를까? 뭐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위대는 장갑차 등을 동원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찰에 맞서 교내 곳곳에 불을 지르고 가스통을 터뜨리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예.
캠퍼스 곳곳은 연기와 화염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텅진광 이공대 총장은 이 경찰이 시위대가 교정을 떠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면서 자신이 경찰서까지 시위자들과 동행해서 이들이 공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위자들은 체포될 것이 뻔하다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위대가 학교 안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시위자들은 다친 사람들도 늘고 있고 위생 상태도 열악하다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대는 이 당국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있는데요. 일부 강경 시위자들은 결사항전의 태세로 경찰과 맞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홍콩 이공대와 멀지 않은 곳에서 일단의 시위자들이 학교 안에 시위자들을 돕고 네. 경찰의 진압을 저지하기 위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자를 돕는 사람들은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안에 있는 시위자들의 상당수가 이공대 학생들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부모들은 학교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당국의 처사를 비판하면서 자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강경 대응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중심으로 이공대 학생 시위를 지원하는 동료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홍콩 정부가 취한 조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는데 어떤 건가요?
네, 홍콩 정부가 지난달 초 긴급법을 발동하고 이른바 복면금지법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홍콩 고등법원이 18일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이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게 된 게 바로 홍콩 시위와 관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위대는 경찰의 검거에 맞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나 가면 등을 써왔는데요.
네.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달 이 폭력이 고조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법을 발동하고 복면금지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 법을 어긴 시위자는 최고 1년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 법을 위반해 체포된 사람이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복면금지법을 두고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복면금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즉각 법원에 위헌 소송을 냈고요.
네.
이와는 별도로 시위 지도부도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홍콩 고등법원은 18일 합법적인 집회나 행진에서도 복면을 금지한 조문과 이 경찰이 시민에게 복면을 벗도록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홍콩 당국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에서도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위가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란의 시위는 이 민생 해결을 위한 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생 해결. 네.
네, 이란에서는 지난 주말 전국 100여 개 도시에서 정부의 유류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예, 이란 정부가 그러니까 기름값을 인상하는 그런 조치를 단행한 거군요.
네, 이란 정부는 지난 15일 휘발유 가격을 50% 인상하는 조치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50%.
네, 그러자 네.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당초 10여 개 도시에서 시작된 시위는 주말 이틀 동안 전국 100여 개 도시와 마을로 번졌는데요.
네.
일부 시위자들은 주요 도로에 차를 그냥 버리고 도로를 점거하며 정부의 조처에 항의했습니다.
네. 이 50% 인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일단 1.5배가 됐다는 얘긴데요.
네, 이 리터당 13센트, 갤런당으로는 한 50센트 오른 셈입니다.
예.
또 한 달 구매량도 60리터로 책정해서 이를 넘기면 두 배 인상된 가격에 휘발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네.
참고로 요즘 미국에서는 보통 휘발유의 경우 일반적으로 갤런당 2달러 60센트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란은 석유 세계 석유 매장 장량 4위인 나라로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인데요. 유류 가격 인상으로 촉발됐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민생고를 겪던 국민들의 쌓여있던 분노가 표출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지금 복원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정부와 다른 서방 주요 국가들과 체결한 핵합의에서 탈퇴한 후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란이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서였는데요. 특히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인 원유 수출 봉쇄에 나서면서 현재 이란은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위 양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분노한 시위대가 주유소 등을 습격하는가 하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이란 정부는 17일까지 적어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위로 이란 전역에서 은행 100여 곳, 상점 50여 곳이 시위대 방화로 소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란 정부도 지금 시위자들을 대거 검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은요, 이란 정보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현재까지 8만 7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가담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 경찰은 이 중 천여 명을 폭력 행위 가담과 시위 선동 혐의 등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란 당국은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인터넷도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17일 이란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서요.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시위 참가자들은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네.
이 하메네이는 국민들은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말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공서와 은행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 폭도들이나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류 인상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청문회에 직접 나오라. 미국의 하원의장이 요구를 했네요.
네. 증인으로 나와서 직접 진술하든 아니면 서면 답변을 하든 대통령 본인이 탄핵 조사에 응하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말했습니다.
네.
17일 방송된 CBS의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공개 요구한 내용인데요.
네.
이번 주 핵심 증인 8명이 나오는 공개 청문회 속개를 앞두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성사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을 직접 탄핵 조사에 응하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예, 무죄를 입증할 변명이 있으면 네. 본인이 직접 내놓으라고 한 것이 펠로시 의장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정보든 우리가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탄핵 조사위원들 바로 앞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펠로시 의장이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들과 백악관 관계자도 탄핵 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를 통해 듣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면 트위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슈머 대표는 백악관 측이 계속해서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냐라고 기자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주 공개 청문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도구로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 당시에 그 실무를 담당했던 당국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네.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리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조사 계획 진척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취지로 증언했고요.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는 당시 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만들어 처리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당시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진술들이지 않습니까? 그 밖에는 뭐 다른 진전사항은 없었습니까?
네, 토요일인 16일에 백악관 당국자가 비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 고위 관계자인 마크 샌디스가 의회에 나왔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4억 달러 가까운 대우크라이나 원조금 집행을 보류한 과정에 대해서 5시간에 걸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조금 집행을 보류한 그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살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샌디스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바뀌어도 관계없이 근무하는 직업 공무원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정무직인 마이클 더피 예산관리국 부국장이 대우크라이나 원조 보류 문서에 일부 서명했다고 앞서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샌디스는 정무직 인사가 이런 업무에 관여한 것이 일상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탄핵 조사에 응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사될까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공개 요구가 나온 당일 17일 트위터에 수차례 글을 올렸는데요. 예, 탄핵은 민주당의 일상적이고 정파적인 무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번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내부 고발자의 신원 공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남부는 오전만, 그리고 중간 강계는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고 나머지 지역은 맑은 날씨입니다.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2도, 양덕 아침 최저 영하 9도입니다. 낮에는 0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2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기온은 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역시 오전에 구름 많이 끼었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사리원 아침에 영하 5도, 낮 기온은 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강원도, 양강도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지만 계산운기, 선봉,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장진 지역도 구름 많이 낍니다. 계산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영하 7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이 낍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는데요.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흥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서 새로운 미북 순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미북 사이에 세 차례 순회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됐지만 미국은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북한을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이 주도하는 탄핵조사에서 증언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탄핵조사에 신뢰성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연방의회가 할 일을 하도록 탄핵조사에서 증언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요구에 대한 답입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어제 미 CBS 방송가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탄핵조사위원회 앞에 나와 자신이 원하는 진실을 모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1년 전에 나포한 우크라이나 선박 3척을 오늘 반환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양경비대는 지난해 11월 25일 흑해와 아조프해를 잇는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경비정 두 척과 예인선 한 척을 나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나포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들이 해협 통과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러시아 해양 경비대가 총을 쐈고 우크라이나 승조원 24명이 나포됐습니다. 나포됐던 성무원들은 10개월간 구금돼 있다 송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12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참석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홍콩 시위대와 경찰이 이공대학에서 어제와 오늘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이공대를 포위했고 학생들은 학교를 빠져나가기 위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홍콩 이공대는 홍콩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국립대학입니다. 현재 이 학교 안에는 시위대 약 1,000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홍콩 이공대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고 현지 언론들은 이곳 시위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내 초중고등학교들이 오늘에 이어 내일도 문을 닫습니다. 시위가 격화하자 홍콩 교육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휴교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공대 외에 홍콩 내 다른 대학들도 현재 사실상 휴교 상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프레즈노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저녁 6시경 집 뒷마당에서 많은 사람이 미식 축구 경기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명이 총에 맞았고 다친 사람 가운데 5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레즈노 경찰은 주민들 증언과 주변 감시 카메라를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세인디에이고시에서도 지난 16일 가장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14일에는 샌타클라리타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모두 3명이 숨진 바 있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인민해방군 발표를 인용해 자국산 항모인 001A함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뒤 남중국해로 향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001A함은 첫 중국산 항공모함입니다. 001A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론들은 001A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가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국 측은 이번 항해가 특정한 목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현황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